최근에 우리 여러 가지 생활들을 보면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 없죠? 그리고 어디를 가면은 또 내비게이션을 열고서 또 목적지를 찾아가기도 하고 종이신문 보기보다는 뉴스 피드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고 필요한 정보나 배우는 게 필요하면 유튜브 많이 찾아보고 또 많은 검색들을 하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딱 한 가지로 모이는 기술이 있어요. 구글이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그런 일들인데 참 구글의 왕국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요즘 우리가 거기에 다 이렇게 사실은 연관이 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책을 필요로 해서 책을 본다 그러면 책이 종이책을 사기가 좀 비싸요. 그러면 제일 싼 옵션이 만약에 전자책이 있으면 구글북에서 찾아서 사면은 그게 제일 값이 싸고 또 편리한 방법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책을 보다 보면은 늘 접하는 게 또는 접속해야 되는 사이트가 다 그곳입니다. 근데 지난 연말에 나온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구글의 종말이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IT에 굉장한 전문가가 쓴 책인데 책을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보니까 또 새로운 변화가 또 있을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주제는 이제 자기 부인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구글과 관계된 이야기를 한번 한 가지 좀 나눠보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합시다. 우리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한 알파고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세돌 9단하고 게임을 했던 알파고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알파고의 버전이 네 가지랍니다. 첫 번째는 알파고 팬이 있는데 팬 후이라고 하는 바둑 기사와 겨뤄가지고 이제 첫 번째 승리를 하게 되는데 2015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세돌 9단하고 좀 더 단수가 높은 기사하고 붙어서 또 한 번 이기고 이제 이기고 나머지는 다 지게 되죠. 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알파고 메스터라는 버전이 나오는데 이 커제 9단이라는 기사하고 또 붙어서 뭐 완패를 이제 안겨주죠 사람에게. 그때까지 알파고는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뭐 역대 아주 유명한 모든 기보들을 다 훈련을 시켜가지고 거기서부터 전략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실제 인물 바둑기사와 이제 겨루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알파고 제로라는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이거는 별로 이렇게 잘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뭐냐면 알파고 제로는 글자 그대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했습니다. 알파고 메스터까지는 그동안에 많은 유명한 기보들을 다 연구를 해가지고 제일 합리적인 수를 내놓고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알파고 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그저 아무것도 없는 인공지능에다가 바둑의 규칙 있잖아요. 점이 하나 가운데 있으면 그 사방에 바둑돌이 다 들어가서 갇히게 되면 이 바둑돌은 죽는 게 됩니다. 그 간단한 규칙 하나만 알려주고 자기 혼자 공부를 해요. 자기 혼자 공부를 하는데 몇 시간 공부를 하고 나서 알파고 메스터하고 겨뤘는데 알파고 메스터가 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인공지능이 많은 것을 공부를 해야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생각을 해서 많은 데이터와 정보가 재산이 돼 있었습니다.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 갖고 있는 그 회사가 왕처럼 군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또 하나의 지평을 열어준 거죠. 그냥 기계만 있었는데 그 기계가 스스로 공부를 해서 수많은 정보와 경험을 갖고 있는 머신을 이겼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내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는 마치 딥러닝으로 수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우리 자신이 때로는 우리가 최고인 건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게 더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이 역학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 참 그런 면에서 이제 생각나는 그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2012년 올해 꽤 된 거죠. 거기에 인류 종말 보고서라는 한국 영화인데 뭐 별로 유명한 영화는 아닙니다. 40분씩 에피소드 3개를 모았어요. 그래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심각한 바이러스가 인류를 멸망시킬 거다 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에피소드는 이제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면서 인류의 어떤 종말이 오게 되는 이런 에피소드를 모아놨는데 그 인공지능에 관한 에피소드가 굉장히 기억이 나요. 한 4차례 인공지능을 사갖고 왔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을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사찰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사찰을 구경을 시켜주고 안내를 해주고 또 아주 기초적인 불교의 지식들을 전달해주는 그런 기본적인 임무를 위해서 로봇을 하나 사다 난 겁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 로봇이 어느 순간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굉장히 깊은 깨달음을 가진 승려만큼이나 설법을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냥 깊은 수련을 해야만 갖는 깨달음을 이 인공지능은 어떻게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만 입력을 해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깨달았을까? 근데 그러고서 이야기의 결말에 가서 보면 그 인공지능 로봇이 마지막 설법을 하고는 자기 스스로 회로를 다 끊어버리고 스스로 자폭을 해서 죽습니다. 마치 뭘 보여주느냐 하면 어떤 승려가 수련을 계속해가지고 생존에 있는 그런 열반에 들어갔다. 그러면 승려는 이제 사후 열반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이 불편한 겁니다. 불교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몸을 불태워서 없애갖고 깨달은 열반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공지능이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전무한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배우고 자기 스스로 수련을 해가지고 종교적인 최종적인 깨달음으로 간다. 그 끝에 가서는 가장 최고의 깨달음을 가진 고승처럼 그렇게 죽어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어떨까? 기독교의 로봇을 하나 인공지능 로봇을 갖다 놓고 성경을 다 입력을 해주고 2000년 동안의 모든 신학서적을 다 입력을 해주고 모든 탁월한 신학적 해석들을 전부 다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스스로 연구를 하게 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최종적인 그 어떤 상은 과연 뭘까? 저는 생각을 해볼 때 아마 그거는 오작동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자율종교에서는 스스로 수련을 하면 그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끝에 가면 어떻게 될 거다. 그런데 기독교는 절대로 자기 수련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여기에 내가 하는 일은 없어요. 내가 하는 거는 뭔데요? 이렇게 묻죠. 내가 노력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건 뭔데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 이제 이 말씀에 이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신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교회 초창기에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거를 이제 좀 신학적, 신비적으로 해석을 해서 내 목이 없어지고 예수의 목이 와서 붙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은 무조건 다 예수의 말이다. 이렇게 이단사설을 펼치기도 했었는데 내 안에 뭔가가 이렇게 주술적으로 뭔가 이렇게 들어와서 입신이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맥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성경의 맥락을 통해서 보면 이 앞에 19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함이라.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성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구약성경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완벽한 법입니다. 완벽한 의.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다 죽어야 마땅한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의 죄인들입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여기서 전도서 7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이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의 얘기가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의인이라는 모습은 우리에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의의 잣대를 갖다 놓고 보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율법의 잣대를 갖다 놓으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의 잣대를 갖다 놓고 재판을 한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은 재판을 해요. 언제까지 재판을 하느냐 하면 죽을 때까지 재판을 합니다. 사형언도를 내리고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의 잣대를 갖다 대면 우리는 남아 날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런데 죽었어요. 죽었으면 더 이상 율법은 효력이 없는 겁니다. 잣대를 갖다 대봐야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율법의 효력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때는 죽었을 때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함이라. 이 말은 내가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죽었을 때, 그랬을 때 율법은 나에게 효력이 없어요. 그 말은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다고 할 때 율법은 나에게 효력을 발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나에게 효력을 발생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사신다는 겁니다. 내가 뭐를 가지고 뭘 하겠다. 마치 무슨 대결 같으느냐 하면 머신러닝을 가지고 6천년의 모든 지구 역사를 다 담아서 배웠던 그 인공지능보다 아무것도 없이 배웠던 제로베이스의 인공지능이 몇 시간 공부하고 나니까 이거를 완전히 묵사발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모든 마음들, 그 마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다는 생각, 이 마음들이 오히려 다 걸리적거리는 장애물들이라는 말입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부인하는 단어를 놓고 묻습니다.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목회자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신학적인 깨달음도 깊고 강해도 잘하고 거기다가 말씀도 잘하고 거기다가 잘생기기까지 하고 얼마나 멋진 목사님인데 말씀을 전하면 그냥 그날 모든 회중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깊은 은혜와 감동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좀 거룩한 하나님의 부흥이 막 일어나는데 이것까지 부인해야 돼요?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요, 잘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탁월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경건의 수행을 하고 그 탁월한 하나님의 능력자로 한다고 한들 정말 그 속에 사람의 욕심과 욕정은 없습니까? 그럴 사람은 없죠. 그러면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엄마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엄마의 모성애는, 아기에 당한 모성애는 뭐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 헌신과 사랑은 그 무엇도 감당할 수가 없는 정도의 순수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도 부정합니까? 물론이죠. 엄마의 사랑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게 정말 순수한 사랑입니까? 어떤 심리학자는 좀 심한 말을 하긴 했어요. 뭐냐면 엄마가 아기를 사랑할 때 우리들의 몸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기분이 좋아진대요.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는 거는 본질을 캐고 들어가 보면 정말 아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기를 사랑하면 내 속에 호르몬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서 결국은 파고 들어가서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기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심한 말이긴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갖고 있다는 그 어떤 감사, 내가 가족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자식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가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그 감사가 정말 정말 순수한 아름다운 감사냐, 아니면 거기에 조금이라도 욕정과 욕심이 담겨져 있는 건가. 그것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나만 알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지식, 우리가 뭘 엄청난 것을 남겼어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순수한가,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묻는 겁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겁니까?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들에게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율법으로 인하여 율법에 대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깡그리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됐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도전은 가장 복된 결론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복된 도전이지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열심들 하나님 앞에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칭의라는 말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준다는 말을 줄여서 칭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롭다 여겨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는 거룩하게 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나는 저 사람들보다 조금 더 좀 나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저 밖에서 좀 저러는 사람들보단 조금 난 사람이야. 천만에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단지 뭐가 다르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겁니다. 그게 다를 뿐이에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말하고 다 똑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더 나을까요? 교회 오래 다니는 교회 지도자라고 해서 더 나을까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의인인 거고 내가 믿은 다음에 뭐 선을 좀 행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내가 착한 일을 했는데요. 착한 일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처절한 죄인이 착한 일을 좀 했어요. 좀 헌신을 했어요. 그건 뭘까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칼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을 행한 것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노력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선행은 금방 우리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온갖 죄로 덕지덕지 더러워져 있는 이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결국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우리를 다 죽였을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내가 뭐가 된 것처럼 뭘 그냥 교회에서 이런저런 말하고 사람들을 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려고 하고 뭐 어떤 사람이 어떻고 저런 사람이 저렇고 뭐 이런 말들에 걸려있는 수만 가지의 악한 요소들로 우리는 다 더러워져 있는 모습들이에요. 뭘 내놓겠습니까? 우리가 뭘 내놓을까요? 그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야 그럴 때야 우리는 내 안에서 사시는 하나님 내 안에서 사시는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주님께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 말은 우리를 처절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이며 가장 능력이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그것을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몸에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고쳐주세요. 내가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들이 낫고 이러는 사람인데 내가 사람들 앞에서 그냥 간질병이 들어서 그냥 사지를 뒤틀고 넘어지고 이러면 이게 도대체가 이게 체면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발 좀 날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답은 이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함에서 온전하여집니다. 무슨 뜻일까요? 병이 오고 고난이 옵니다. 질병과 불행한 일을 우리는 만납니다. 때로는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이유는 나의 죽음이 나의 안에 있는 이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반비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게 되고 내가 낮춰지면 낮춰질수록,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내가 눈물을 흘리면 눈물을 흘릴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 강하게 우리 안에 꿈틀꿈틀꿈틀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모자라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부족해서 고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부족해서 어려운 일 만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도저히 나 스스로 나를 버릴 능력이 없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물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쩌다가 만나는 질병과 사고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약하고 눈물을 흘릴 때 비로소 거기서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천국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 은혜가 약해서, 은혜가 없어서 질병 오는 거 아닙니다.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강한 권능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생길에서 모든 일이 잘 되면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길. 하나는 너무 힘들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너무 잘 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존 반양 같은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빼가기도 하시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더해주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사람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가 부족해서 고난 오지 않습니다. 고난이 왔어도 그것이 가장 깊은 만족한 은혜가 되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때로는 저는 그래서 항암치료하시는 분을 위해 기도할 때 항암치료하시는 분에게 항암치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럽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누가 그걸 더 잘 알겠어요? 그 고통을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운 사람,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잘난 사람, 어려운 사람 위해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돈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을 이해하고 눈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처절하게 어려운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가이드라인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눈물을 쏟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세우시고, 때로는 내가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때로는 내가 어렵고 좌절하고 힘들 그때에 하나님은 나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만족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 은혜가 그래서 만족한 겁니다.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 가장 깊은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요. 체휼한다는 말은 우리를 동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 당한 고통보다 더 강한 자존심 멸시가 어디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참한 인간의 무취급을 당한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수욕이었습니까? 가장 심한 치욕을 받으시고 가장 어려운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지고 하시고, 그 주님께서 나를 이해하실 때 이 세상의 어떤 친구들보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이 세상의 어떤 가족보다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고 내가 눈물을 깊이 흘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그곳에 와 계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거기서 만나 주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평강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가장 복된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종종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좀 어떻게 탈피할 수 있을까요? 난 왜 이렇게 안 되죠? 난 왜 이렇게 안 될까요? 한 가지에, 딱 한 가지,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하나님께 죄송할 정도예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삶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내가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못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의 그 모습들, 나의 자존심, 나의 열등감, 나의 실패, 나의 성공, 이것이 우리들에게 자리 잡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의 그 복된 모습은 나타나질 않습니다. 가장 큰 능력은 내가 다 제로 상태로 내려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요. 그런 이야기 있죠.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습니다. 닷줄을 다 이렇게 묶어놨어요. 다 준비가 되고 출발 준비가 됐습니다. 출발! 백고동 소리가 나는데 그러면 풀고 떠나야 돼요. 그런데 끝까지 풀지를 못해요. 이게 우리의 선택입니다. 끝까지 풀지를 못해요. 자존심 때문에 같이 기도하는 자리 갈 수 없고 나의 내가 갖고 있는 이 어떤 것들을 끝까지 포기하지를 못해서 끝까지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러고서는 끝까지 이 출발 고동 소리가 나는데도 끝까지 밧줄을 붙들고 놓지를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간데 없이 사라지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왜 이렇게 고갈돼 있습니까?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고갈돼 있죠? 출발하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가지 못하는데, 저 큰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서 세상의 끈을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서 어떻게 영적인 충만을 어떻게 경험할 것이며,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며, 내가 이 세상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서 나를 그냥 난도질을 하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들과 이 세상의 철학, 이 세상의 과학들이 나를 다 난도질하고 있는데 끝까지 놓지 못하고 신앙의 자리에 나가지를 못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아도 끝까지 놓지를 못해요. 그냥 그 날로 다 잊어버리고 결단은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인은 한 군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예수는 어떻게 내 안에서 이 살아날까요? 예수는 어떻게 살까요? 내가 죽지를 않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지를 않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살 것이며, 율법의 정죄 앞에 우리는 날마다 그냥 힘없이 쓰러져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도전은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슬픈 일 아닙니다.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고 최고의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 내가 이거를 알면 되는 겁니다.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나의 자아가 여기에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 도움이 안 되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 죽은 것을 내가 그냥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다른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삶을 살고 생명을 향해 떠나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강도 있잖아요. 우리 잘 알죠? 한 강도는 저주하고 죽고 한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 몇 시간 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우린 그 마음이에요. 수십 년 신앙생활 했습니다. 수십 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수십 년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아무것이 한 것이 없어도 마지막 순간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이거를 좀 기억합시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완전히 주님 안에서 나를 포기하고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놨을 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일어날 거고 세상의 가치관을 보기 좋게 무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결심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끝까지 놓지 못하고 있는 동안은 천국의 능력은 나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보이드라고 하는 장교학교에서 장교들을 훈련시키는 교관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똑똑하고 정말 촉망받는 장교들을 많이 만납니다. 젊은 장교들이 와서 정말 포부에 가득 차고 눈은 초롱초롱 빛이 납니다. 그들에게 그런 말들을 가끔씩 합니다. 언젠가는 갈림길에 서게 될 겁니다. 어느 곳으로 가고 싶은지 결정하게 될 건데 이쪽으로 가면 자네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협해야 될 것이고 친구들을 배반해야 될 겁니다. 출세한 사람들이 모이는 클럽의 회원이 될 거고 승진의 승진을 거듭하고 나중에는 좋은 보직을 맡아서 좋은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조국과 우리 공군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려고 하면 승진을 못할 수도 있고 좋은 임무를 좋은 보직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상관의 마음에 들지 못하는 부하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동안은 타협하지 않아도 됩니다. 친구를 배신하지 않아도 되고 가정을 떠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소중한 사람들이 당신의 곁을 떠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성과를 낼 수도 있고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갈림길에 섰을 때 중요한 사람이 될 건가, 중요한 일을 할 건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도전하십니다. 날마다 도전하십니다. 어떠한 중요한 사람이 돼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을 수도 있고 중요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자기 부인은 많은 수련을 막 하고 뭐 선을 하고 노력을 하고 이러는 게 기독교는 절대 그거를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감격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감사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늘 원망하고 있던 남편이나 아내에게 감사가 나오고 늘 실망하고 있던 자녀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나오고 늘 원망하던 부모에게 감사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나오고 늘 불만이 있었던 그 교우들에게 고마운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서 진정한 천국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거기서 진정한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나라는 굳게 세워질 겁니다. 자기 부인은 최고의 복을 향한 하나님의 도전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십자가의 길 우리를 내려놓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그래서 정말 예수와 함께 예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